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항공편을 통해 입국하는 18세 이상 외국인에 대해 백신 접종 완료를 의무화하는 방침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포고문을 공개함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미 식품의약국 또는 세계보건기구가 인정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또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와 함께 바이러스 음성 진단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의료적 문제로 인해 백신 접종을 하지 못하는 사람과 긴급한 인도주의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예외 대상입니다. 이 밖에도 성인의 백신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50개 나라에도 비관광 목적의 외국인의 경우 미국 정부가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항공편을 이용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가운데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 출발 하루 이내에 음성진단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국인들의 경우 여행 전 3일 이내에 바이러스 음성진단 결과를 제출해야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가 고객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식당, 체육관, 미용실 등 종사자들을 신종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질랜드 전체 근로자 가운데 접종 의무화 대상은 기존 15%에서 40%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저신다 아던 총리는 오늘 기자들에게 새 방침이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종사자와 고객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을 의미하며 고위험 장소에서 바이러스 확산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12세 이상 국민의 백신 접종 완료 목표를 90%로 설정한 직후에 나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어제 동유럽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고 위험 여행 대상국에 추가했습니다. 최고 단계인 4단계는 최근 28일 동안 주민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최소 500건을 넘어서는 지역에 발령하고 있습니다. CDC는 4단계 지역에 대해 미국인들에게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 전까지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상향 조치는 CDC가 지난 18일 싱가포르를 4단계 여행경보 국가로 격상한 뒤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현재 CDC가 4단계 여행경보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지난 7월부터 격상된 영국 외에 그리스, 태국, 스위스, 터키와 크로아티아 등이 있습니다. 한편 이날 4단계에서 3단계로 하향 조정된 나라는 과테말라, 레바논, 리비아, 푸에트리코, 스리랑카, 모리셔스와 세인트 마틴 섬 등이 있습니다. 이집트와 도미니카 공화국은 2단계에서 상향 조정돼 3단계 나라로 분류됐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어제 군사정권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민족통합정부 대표와 화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설리번 보좌관이 민족통합정부 대표인 두와라시 라시와 진 마 아웅 씨와 화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미얀마 내 민주화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민주주의 복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군부의 폭력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며 미국은 군사 반란에 대한 책임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최근 미얀마 군부가 민주주의 운동가인 코지미 씨를 체포한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은 그의 석방을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정상회의가 미얀마 군사정부의 참석을 불허한 채 오늘 화상으로 개최됐습니다. 앞서 아세안은 미얀마 군부가 폭력 중단과 건설적 대화 등의 합의 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미얀마 군정대표인 미나웅 훌라잉 군 최고사령관의 참석을 불허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미얀마 문제를 담당할 신임 유엔 특사로 놀린 헤인저 전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사무총장을 임명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인 헤이저 신임 특사는 스위스 출신인 크리스틴 슈레너 버기너 전 특사의 뒤를 이어 유엔의 미얀마 관련 활동을 총괄하게 됩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6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과거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등과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최근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간 구호단체들도 대북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5도에서 영상 12도, 최고는 6도에서 2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5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밀히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대북정책 기조를 발표한 지 약 6개월이 됐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와는 달리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국 등과 대북 관여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습니다. 지난달 13일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제외하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주를 이뤘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지금까지 모두 4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난 19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에 대응해 열린 안보리 회의는 미국이 소집을 주도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당시 회의에 앞서 연 회견에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해 무모한 도발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불법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ese are unlawful activities. They are in violation of multipl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they are unacceptable.
지난 주말 한국과 대북 관여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을 찾은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도 북한의 대화를 거듭 촉구하면서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The launch violates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the DPRK'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이 자신들의 미사일 발사를 정당한 자위권이라며 이중 기준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불안정과 위협을 야기하는 도발로 규정한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교를 통해 핵 협상을 시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간주하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선 사실상 묵인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많은 나라들이 그런 미사일을 시험한다면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3월 25일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유엔 결의 1718호에 대한 위반이라고 일찌감치 단언했습니다.
Number one, UN Resolution 1718 was violated by those particular missiles that were tested.
중국 문제 등 다른 대외 사안에서도 국제 규범과 원칙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한 정상 차원의 관여와 관심도 역시 트럼프 행정부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전면에 나서 북한 문제를 챙겼습니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무렵에는 화염과 분노 등과 같은 거친 수사를 김정은 위원장과 주고받았습니다. 미북 핵협상이 시작된 이후엔 김 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했고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도 친서를 주고받으며 북한 문제를 관리했습니다. 또 트위터 등을 통해 직접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며 실무자의 역할과 동맹 공조를 강조했던 바이든 대통령의 대북 인식은 현 정부의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 공개 발언한 것은 지난달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의 짧은 언급을 제외하면 지난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 공동 기자회견이 사실상 마지막입니다.
Our two nations also share a willingness to engage diplomatically.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기조를 확인하며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 대북 합의 존중,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 지지,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 지원 협력, 미한일 3국 대북 공조 등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또 당시 임명된 성김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이 같은 바이든 정부의 대북 원칙을 이행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협상 접근법에 대해선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와 다르고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일괄 타결도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Our policy will not focus on achieving a grand bargain, nor will it rely on strategic patience.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비핵화를 목표로 단계적 접근법을 취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구체적 제안과 함께 대화 제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처음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발표했던 6개월 전보다는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한 공동사업을 포함해 대북 인도주의 협력 제안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식량 지원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관련 내용이 포함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한국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다양한 아이디어와 이니셔티브를 모색해 나가기 위해 계속 협력한다고 성김 대표가 설명한 가운데 한국 측에서는 무난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이 거듭 제기하는 적대 정책 철회에 대해 미국은 적대 의도가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북한은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북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제재 해제와 관련해 바이든 정부는 제재 이행에 거듭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다만 제재를 포함해 온갖 종류의 문제들과 관심사를 매우 전향적이고 창의적이며 유연하고 열린 자세로 협상장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인식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초반에는 탈북민을 백악관으로 초대하는 등 북한 인권 문제에 큰 관심을 보였지만 북한과 정상회교를 시작한 이후 인권 문제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에 다시 복귀한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북한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한반도 비핵화 달성에 중요하다며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과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협력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밝히며 중국이 영내 안보라는 공동 이익을 위해 더 기여하고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중국이 그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커비 대변인은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이 두 발이라고 분석한 데 대해 이미 확인한 대로 북한은 한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미국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동맹과의 조율 강화와 인도주의 지원에 대한 영향 최소화 등을 골자로 한 제재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문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서에 북한과 관련한 시사점이 있다면서도 대북 제재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공개한 2021 제재 검토 보고서는 미국의 전반적인 제재 정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제재는 동맹 파트너와 함께 조율될 때 가장 효과가 있으며 의도치 않은 경제적, 정치적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점, 그리고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 등에 영향을 끼쳐선 안 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보고서가 현재 미국의 제재 체제가 직면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5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동맹과 파트너의 중요성이 제재 문제에도 적용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report is exactly true. They're most effective when there's a coordinated response. U.S.
맥스웰 연구원은 제재가 동맹 등과 조율돼 이뤄질 때 가장 효과적이라는 보고서 내용은 정확하다며 유엔은 물론 미 의회가 부과한 제재는 친구나 파트너, 동맹들이 지지할 때 효력이 있고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2017년을 전후로 나온 강력한 대북 제재들을 사례로 들면서 문제는 북한이 제재 회피에 매우 능숙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이 같은 행위에 연루돼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맹은 물론 다른 나라들과의 조율이 제재의 효력을 높일 것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건 중요하며 이런 배경에서 보고서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도 동맹과 파트너 그리고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할 때 미국의 제재가 가장 잘 작동한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의 분석은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report is accurate in the fact that if we our sanctions work best when we work with allies.
고스 국장은 그러나 문제는 2000년 중반 매우 짧은 시기만을 제외하고 미국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주요 동맹이나 다른 나라들의 지지를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 대북 제재는 효과적이지 않은 상태며 이런 배경에서 제재 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부각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aybe the US or the Biden administration is fundamentally beginning to look at its policies towards
어쩌면 미국 혹은 바이든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이란, 북한과 같은 그룹에 속한 적대국에 대한 정책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해온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부는 이번 보고서가 제재가 인도주의 지원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으로 북한 관련 사항들의 초점을 맞춘 점을 강조했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 and other elements of the US government regularly review sanctions and
재무부와 다른 미국 정부 부처들은 제재 검토와 권고안을 내며 이는 통상적인 내부 업무지만 이번엔 경우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의 제재가 인도주의 비정부 기구 등의 북한 주민들에 대한 지원 노력을 저해한다는 비난이 있었으며 이런 사실들은 이번 보고서의 검토와 결론들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비어 전 부차관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어려움이 이런 제재 검토를 촉발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대북 지원과 관련해 여러 제재 면제 승인에 대한 체계가 갖춰져 있고 따라서 미국의 제재가 인도적 지원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재 검토가 현재의 대북 제재에 갖는 시사점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대한 면제 승인 체계를 언급하며 특별히 현 대북 제재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There are exception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for food, for medical aid and the like. The problem is
식량과 의약품 등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지만 문제는 김정은이 이를 받지 않는다는 점이란 겁니다. 여기에 더해 물품을 지원하는 단체들도 투명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원조품이 갈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 데 대해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맥스웰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미국의 대북 제재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면서 현 미국의 독자 제재 상당 부분이 북한 개인과 기관을 직접 겨냥한다는 데 있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필요성도 대두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I don't anticipate any significant changes to the sanctions regime. The vast majority of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 부과는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대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대량 살상 무기와 다른 제재 대상 무기들을 생산하는 기관 등을 겨냥하도록 확실히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스 국장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대북 제재 체제에 변화가 생긴다고 해도 이는 제재 완화와는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look at sanctions relief and humanitarian aid on two completely different levels. Humanitarian relief.
북한은 자신들이 피해자 혹은 약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경제적 긴장을 어느 정도 낮출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인도적 지원을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고스 국장은 이런 것은 북한의 비핵화 셈법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제재 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요이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인도주의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민간 구호단체들도 대북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북한 내 취약 계층에 대한 광범위한 분야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북중 국경이 조속히 재개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요기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4일 회동 직후 다양한 대북관여 방안의 하나로 인도적 지원을 검토 중임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성킴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돕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킴 대표는 지난달 일본에서 열린 미한일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비핵화 진전과 상관없이 인도주의 지원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접근성과 모니터링 등 국제 기준만 충족한다면 가장 취약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한 겁니다. 미국 내 구호단체들은 2년 가까이 대북 지원 사업이 중단된 상태라면서 북한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의료, 보건 등 전반적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북한을 지원해온 한 단체는 25일 BOA에 북한 내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유엔기구와 여러 국제단체들의 보고는 단편적 관측에 불과할 것이라며 실제 상황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지난 22개월간 북중 국경이 닫히고 대북 지원 활동도 중단된 가운데 지난해 북한은 1981년 이래 가장 큰 수혜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경 봉쇄로 국제사회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해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고통이 가중됐을 것이라며 일상을 버티기 위한 광범위한 분야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북한의 수확량을 정확히 가늠할 수는 없지만 이미 식량 부족 상황을 우려하는 발표가 있다며 식량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지원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최근 공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을 콜롬비아와 이라크, 이란 등과 함께 지난해보다 쌀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14개의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앞서의 단체 관계자는 최근 유엔기구를 통해 결핵 치료제와 검사기 등이 북한으로 반입됐지만 그동안 공백기를 고려하면 더 많은 물량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진통제와 항생제, 항균제 등 일반 의약품도 가장 필요한 물품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리면 바로 북한에 들어가 그동안 중단된 결핵치료 등 보건 지원 활동을 이어나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농업기술을 지원하는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 친우봉사회 AFSC 제니퍼 다이버트 북한 프로그램 디렉터는 25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하루빨리 북중 국경이 열려 중단된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재개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다이버트 디렉터는 AFSC가 북한 내 4개 협동 농장과 농업과학원을 통해 농작물 생산과 협동 농장 내 현장 실험 등 지속 가능한 농업 기술을 전수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협동 농장에 매년 봄에는 모내기 작업을 돕기 위해 비료와 벼 종자를 위한 플라스틱 모판을 전달해왔고 가을에는 겨울철 온실 재배에 필요한 비닐 자재와 아연 파이프 등을 보냈습니다. 온실에서 재배되는 채소는 겨울철 농장 가족들에게 영양소를 공급하는 주요 식량인데 이 단체는 지난 2년 가까이 이와 관련한 대북 지원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호단체인 이그니스 커뮤니티의 조이윤 대표는 최근 자신의 웹사이트에 북한 내부에서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현지 협력처가 있어 국경 봉쇄로 대부분의 지원단체가 활동을 중단한 상황에서도 유치원과 타가소 어린이들을 추가로 도울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표는 또 북한 내 월간 급식 프로그램에 어린이 2,000명을 추가했다며 현재 북동부 지역 내 5세 미만 어린이 3,000명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추운 겨울에는 난방용 석탄을 공급하는데 신종 코로나 여파로 국경이 봉쇄돼 물자 운송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는 국경이 다시 열리면 의료 관련 물품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수은입니다.
11월 초에는 미국의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들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백신 보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산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감염이 급증해 재봉쇄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 자문기구가 26일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5살에서 11살 어린이 대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FDA에 제출한 자료에서 백신이 5살에서 11살 어린이를 대상으로 90.7%의 예방 효과를 냈다고 보고했습니다. FDA도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5살에서 11살 어린이에게 화이자 백신을 성인 접종량의 3분의 1만큼 접종하는 것과 관련해 위험보다 이득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DA의 승인 권고가 나오면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백신 긴급 사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24일 화이자의 자료가 좋아 보인다며 11월 첫 주나 둘째 주에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백악관은 CDC의 긴급 승인이 나면 며칠 내에 어린이들에게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이 나이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날을 수백만 명의 부모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승인이 떨어지면 우리는 팔에 백신을 놓을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ids have different needs than adults, and our operational planning is geared to meet those specific needs, including by offering vaccinations in settings.
자이언츠 조정관은 어린이들은 어른과는 또 다른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활동 계획은 어린이들의 특별한 필요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어린이가 익숙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백신을 놓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5살에서 11살 어린이 2,800만 명 모두에게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전국에 2만 5천 개 이상의 소아과와 1차 진료기관, 수만 개의 약국, 수백 개의 학교 내 진료소 등지에서 어린이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화이자는 유럽의약품청과 캐나다 복지부에도 5살에서 11살 어린이 대상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며 현재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회사 모더나도 25일 자사의 코로나 백신이 6살에서 11살 어린이들에게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면역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시험 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모더나는 아직 미국과 유럽 등 보건당국에 긴급 사용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시노백 백신의 3살 이상 접종을 승인했고 칠레는 시노백 백신을 6살에서 12살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쿠바도 자체 개발한 백신 소베라나 02를 2살에서 10살 어린이들에게 접종하고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대가 운영하는 통계 사이트 Our World in Data에 따르면 25일 기준으로 그동안 전 세계에서 68억 7천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됐습니다. 사이트는 전 세계 인구의 48.7%가 최소 한 차례 신종 코로나 백신을 맞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2,576만 회분의 백신이 접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소득 국가들에서는 국민 3.1%만이 최소 한 차례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포르투갈로 87%였으며 아랍에미리트 86%, 아이슬란드 81%, 싱가포르와 스페인 80% 순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 자료를 분석해 코로나 백신 보급에 일찍 나선 미국과 이스라엘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이 각각 56%와 65%로 집계됐다며 보급을 더 늦게 시작한 한국, 일본, 프랑스 등보다 접종률이 떨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많은 백신을 접종한 나라는 중국으로 약 22억 회분이며 2위는 인도 10억 회분, 3위는 미국 4억 1,100만 회분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공유 프로그램인 코백스는 25일 현재 144개국에 3억 7,800만 회분의 백신을 전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자체 집계했습니다. 북한은 세계보건기구 WHO 동남아 사무국 산하 11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코로나 백신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로 지난달에는 코백스 측이 배정한 중국산 백신 시노백 300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재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WHO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북한에서 678명이 추가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며 이 가운데 113명이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질병이나 호흡기 감염 증상을 보인 것으로 북한 당국이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4만 2,773명이며 이 가운데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이 여전히 한 명도 없다고 WHO는 전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25일 현재 2억 4,392만 명, 사망자는 495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교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으로 누적 감염자는 4,548만 명, 누적 사망자는 7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미국 내 신규 감염자 수와 병원 입원율은 줄고 있습니다.
And nationwide, cases and hospitalizations are down more than 50% since September. So a week of important progress and further evidence that President
Biden's plan to fight the virus.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 대응 조정관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전국적으로 코로나 감염과 입원 비율이 9월과 비교해 50% 이상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25일 현재 미국에 이어 인도가 누적 감염자 3,418만 명, 누적 사망자 약 45만 4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러시아와 동유럽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돼 봉쇄 조치가 잇따라 취해졌습니다. 25일 러시아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7,930명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한 이래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주 러시아 전역이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유급 휴무에 들어간다며 각 지방 정부가 상황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0일 TV 연설에서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며 러시아 내 많은 지역에서 코로나 확산이 최근 크게 늘었다며 불행히도 국민들의 백신 접종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인구가 3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루마니아는 25일부터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고 학교가 2주간 방학에 들어갔으며 우크라이나는 국가 비상사태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라트비아는 지난주 봉쇄령을 발령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24일 기준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를 비롯한 동유럽에서 발생한 코로나 환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부 봉쇄 완화 조치들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접종률이 70% 이상인 지역들부터 부분적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할 예정이며 한국은 내달 1일부터 3단계에 걸쳐 일상을 회복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노태우 전 한국 대통령이 오늘 26일 지병으로 별세했습니다.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동구권 몰락과 함께 한국의 탈냉전 외교와 남북관계에 새 지평을 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제13대 대통령을 지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향년 89살을 일기로 26일 숨졌습니다. 지병으로 오랜 병상 생활을 해온 노 전 대통령은 최근 병세 악화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의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삶을 마감했습니다. 1932년생으로 경북 달성군에서 태어난 노 전 대통령은 경북고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육군 구사단장이던 1979년 12월 12일 육사 11기 동기생인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습니다. 쿠데타 성공으로 신군부의 2인자로 떠오른 노 전 대통령은 수도경비사령관, 보안사령관을 거친 뒤 대장으로 예편해 정무 2장관으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이어 초대 체육부 장관, 서울올림픽 조직위원장, 민주정의당 대표를 거치면서 군인 이미지를 벗고 정치인으로 변신했습니다. 5공화국 말기 전두환 전 대통령을 이을 정권 후계자로 부상해 1987년 6월 10일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노태우 후보는 인권 탄압과 호원 조치에 불복한 한국 국민들의 저항인 이른바 60민주항쟁에 떠밀려 대통령 직선제를 수용하는 6.29 선언을 발표했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직선제가 부활한 1987년 대선에서 김대중, 김영삼 두 야당 후보 분열에 힘입어 당선돼 1988년부터 1993년까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이 세계적인 탈냉전 시대와 겹치면서 외교와 대북 정책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2월 치유임사에서 이념과 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은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 공동의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같은 해 7월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대통령 특별선언인 77선언을 발표하고 이후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추진해 나갔습니다. 이른바 북방 외교가 전개된 겁니다. 1989년 2월 헝가리를 시작으로 폴란드와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까지 동유럽 7개국과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이듬해인 1990년 6월엔 당시 소련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9월 전격 수교했고 1992년 8월엔 중국과도 국교를 정상화했습니다. 이처럼 공산권 국가들과의 수교를 통해 만들어진 화해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에도 물꼬를 텄습니다. 1989년 9월 첫 남북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 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 재정립에 나섰고 이는 1991년 말 남북 화해와 불가침을 선언한 남북 기본합의서 채택과 비핵화 공동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 센터장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라는 주변국을 움직이면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함으로써 북한이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게 했고 남북관계의 기본 장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합의서를 만들어냈던 거죠. 이 기본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남북 간의 특수관계라든가 상호 존중, 불가침, 호혜적 협력 이런 원칙들이 잘 반영되어 있었거든요.
노 전 대통령은 또 같은 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라는 성과도 이끌어냈습니다. 당시 북한은 분단 고착화를 이유로 유엔 동시가입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지만 북한 편에 섰던 소련이 동시가입 지지로 입장을 바꿨고 중국도 한국의 유엔 가입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북한도 동시가입을 받아들인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은 성사됐지만 당시 북한에 미국과 일본 등 서방 국가와의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북한이 고립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고립으로 몰아넣은 것이 교차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한국만 구소련 러시아와 중국과 국교를 정상화했고 북한은 미국과 일본 등 서구 국가와의 국교 관계를 맺는 게 실패했다라는 거죠.
1991년 12월 발표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통해선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사용금지, 핵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농축시설 보유금지 등을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됐던 전술핵도 모두 철수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동선언을 어기고 핵개발을 지속한 끝에 지금은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신범철 센터장입니다.
북한이 고립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국제사회 요구를 수용했던 건데 그 이후에 북한이 핵을 계속해서 만든 것은 동북권의 연이은 붕괴로 인해서 자칫하면 자신들이 한국에 끌려갈 경우 체제 존립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만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을 위반하면서 핵개발에 몰입한 거죠.
한국에선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펼친 북방 외교와 남북관계 개선 노력이 이후 남북 간 교류 협력의 초석이 됐고 중국과의 광범위한 교류 증진에도 발판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중국이 새로 제정한 육지국경법이 신종 코로나 상황으로 가뜩이나 열악해진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탈북지원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대부분 탈북민들이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기 위해 북중, 동남아 국경을 모두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신화통신 등 관영매체들은 25일 중국의 국회격인 최고인민회의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최근 국경경비를 강화하는 육지국경법 제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중국이 국가안보를 더욱 잘 유지하고 국경과 관련된 문제들을 법적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이 법률을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인도 등 14개 나라와 2만 2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이 육상 국경을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건 건국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 7장 62개조로 구성돼 내년부터 발효될 이 법은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규정하고 위반자들에 대해 무력 행사를 정당화한 게 특징입니다. 특히 38조는 불법 월경 행위를 엄격히 통제하고 밀입국자가 체포에 불응하거나 폭력 행사 또는 국경지역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경우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무력 통제에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까지 동원할 수 있고 국경경비 강화를 위한 교통과 통신, 감시시설 건설, 국경 안정을 손상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비하고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언론과 외신들은 새 법률과 관련해 인도와의 국경 분쟁, 아프간 국경을 통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위구르족 지원, 동남아시아 국경을 통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탈북 지원단체들은 중국의 새 육지 국경법이 가뜩이나 어려운 탈북민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25일 BOA에 탈북민들은 중국 접경 지역을 두 번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새 법률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탈북자한테는 이중으로 고통을 안기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다시피 복종 국경이 굉장히 강화돼 있고 또 강화된 것을 목숨 걸고 뭐 헤쳐 나왔다고 해도 동남아 국가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그 길목까지 차단되면은 그건 뭐 탈북자들한테는 뭐 앞으로는 탈출의 기회가 거의 없게 만드는 거나 마찬가지죠.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 대응으로 국경을 장기간 봉쇄하고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도 국경 통제를 강화해 탈북민들의 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중국의 새 법률 제정은 자유를 향한 탈북민들의 여정에 재앙과 같다는 겁니다. 한국통일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민은 2003년 이후 해마다 2,000명에서 3,000명을 유지했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 국경 경비 강화로 2012년부터는 연간 평균 1,300명대로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여파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해 입국 탈북민은 229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48명만이 입국했으며 이마저도 대부분 코로나 이전에 탈북한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25일 오전 북한에서 중국으로 최근에 탈출한 주민과 통화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데 도와줄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좀 살려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 제 입장에서는 지금 아니 어떻게 이런 상황에 넘어왔냐고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냥 목숨을 걸은 거 외에는 뭐 할 게 없다고. 아니 목숨을 걷고 넘어온 그 사람을 지금 상황에서도 저기 동남아로 이동할 수 없는데 국경법이 이렇게 통과되면 앞으로는 정말 탈북자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까 첫 번째로 그런 걱정이 됐고요.
세계 70개국 이상의 민간단체와 개인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의장은 중국의 육지 국경법 발효로 탈북민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북한 내부 상황을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일반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끔찍한 소식도 있어 걱정이 크다는 겁니다.
It's just going to get worse and worse and worse.
숄티 의장은 이 때문에 국경 봉쇄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주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며 중국과 북한 지도부가 국경을 닫지 말고 열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탈북 지원단체들의 핵심 중개인으로 활동한 A씨는 중국의 새 법률이 내년에 발효된다면 중개비가 훨씬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체포 위험이 높아지면서 중국 내륙에서 동남아까지 이동하는 비용이 1인당 평균 만 달러로 치솟았는데 중국이 국경 통제를 더 강화하면 탈북 기회는 더 줄고 비용은 역대 최대로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비싸진단 말이 그 목숨 걸고 한 사람들은 돈 먹어 하지 않죠.
A씨는 지난 8월 말 자오커즈 중국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과 이용남 주중 북한 대사가 만난 뒤 두 나라 변경지대의 안정을 공동으로 수호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북한 주민들의 탈출을 막기 위한 양국 정부의 의지가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한 대북 소식통은 23일 BOA에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의 대량 탈북과 체제에 대한 불만 고조를 막기 위해 코로나를 핑계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사실상 코로나 감염 위험이 없는 어부들의 조언마저 장기간 규제하는 건 코로나 유입 위험보다 주민들의 탈북과 비사회주의 유입을 막기 위한 다목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의 인권단체로 탈북민 구출 지원을 병행하는 북한인권시민연합 김영자 국장도 25일 BOA에 코로나를 핑계로 탈북 자체를 아예 봉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거의 확실하게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탈출구가 안 보여요. 예,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예 이걸 딱 손을 떼어야 되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숄트 의장은 탈북민을 세상에서 가장 잘 대변할 주체는 헌법을 통해 이들을 자국민으로 수용하는 한국 정부라며 인권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인도적 차원의 탈북민 보호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N 뉴스 김영권입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매주 화요일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지난주부터 미국 서부 오레곤주 30대 탈북 여성 이연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연서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장량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1년 가족과 함께 탈북했던 이연서 씨는 중국에 거주했던 친척의 도움으로 중국에서 숨어 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마 중국에 친척들도 있었고 저희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서 저는 또 제일 막내였기 때문에 부모님 그늘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8년을 보냈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의 정착 생활은 8년 기간을 넘겼고 2009년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대학교에서 중어중문학과 사회복지를 공부한 이연서 씨.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는데요.
그 사회복지 정책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가야 조금 더 깊이 있는 그런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구조였는데 한국 그 대학 시스템에서는 그 사회복지 대학원까지 갈 생각으로 지원을 했었고 확답까지 받았어요. 네, 받았었는데 그때 취업이랑 대학원이랑 두 개가 같이 다 되는 바람에 저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취업을 했죠. 그게 더 현실적인 생각이었고 뭐 부모들도 그렇고 옆에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네가 취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의 결정이었다기보다는 주변에 그 바람, 기대에 또 밀려서 사실은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대학 졸업 후 바로 한국 사회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부러워하는 안정적인 직장이었지만 연서 씨는 당시 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저는 거의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미국 오기 전까지는 계속 은행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네, 은행 구조가 굉장히 상하수직적인 그런 시스템이고요. 저랑은 좀 잘 안 맞았었어요. 남들은 뭐 신의 직장이다, 여자한테 이만큼 좋은 직장이 없다, 한국 사회에서는 흔히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은행 들어간 순간부터 아 빨리 나오고 싶다 그런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 진학 대신 직업 전선으로 뛰어든 연서 씨가 미국과 남다른 인연을 맺게 된 두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대학생 때 이제 교환학생 취지로 지원을 하게 됐던 거고요. 운이 좋게도 운이 참 좋았어요. 보면 지금까지 산 인생이 운이 좋게도 이제 선발이 돼서 풀 장학생으로 그 생활비나 주거비, 또 뭐죠? 학비까지? 네, 전부 다 지원을 받아서 오게 됐어요.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대학 연수 프로그램은 Work English Study Travel, 일명 West 프로그램으로 미국을 방문하게 된 건데요. 연서 씨는 이 프로그램 이름처럼 일도 하고 영어도 익히면서 여행까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4개월은 어학연수 같은 영어 배우는 그런 학원에서 공부를 했고요. 나머지 4개월은 VOA에서 인턴으로 근무를 했었죠.
연서 씨가 인턴십 과정을 체험했던 곳은 다름 아닌 VOA 한국어 방송. 대학교 3학년이었던 자신에게 당시 경험과 기억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막자지껄 미국 여행기? 뭐였지? 그런 거였는데 매주 선배님 따라다니면서 이제 새로운 곳에 가서 미국 생활을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막자지껄 미국
나들이 2014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방송된 왁자지껄 미국 나들이.
안녕하세요.
네, 탈북대학생 김철훈, 이현서, 박하늘 씨.
어떤 영화 좋아해?
나는 일단 애니메이션? 요즘 제일 인기 있는 프로즌? 여기 프로즌.
남북한 학생들이 함께 경험한 미국을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2014년 5월 8일 방송된 왁자지껄 미국 나들이의 남북 청년들의 영화관 이야기에 연서 씨는 남한 청년들에게 북한에서의 경험을 말해줍니다.
북한에서는 영화관에서는 그냥 영화만 봅니다. 네. 사진관에 갔으면 그냥 사진만 찍는 것처럼 북한은 다 그렇습니다. 영화관은 그냥 영화만 보러 가는 것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비? 네, 그 영화를 봤던 기억납니다. 그때는 제가 어렸을 때라 아빠 품에 이제 거의 쌓이다시피 해서 겨우 들어갔던 기억이 나고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서 봤던 기억이 나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미국인들의 다양한 문화를 체험해보고 방송국의 다양한 일도 배우고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까지 하게 된 건데요.
영화관에 갔던 거? 무슨 영화를 봤지? 그거 겨울왕국. 한참 유행했던 겨울왕국을 거기서 봤어요. 미국 영화관에서 처음 그것도 봤는데 영화 내용보다는 기억에 남았던 게 콜라 사이즈, 컵 사이즈랑 팝콘 사이즈. 그게 그렇게 기억에 남네요. 그게 일반 사이즈로 시킨 것 같은데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콜라 1년 먹을 양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너무 사이즈가 커서 와, 이게 정말 대륙이구나. 대륙에 걸맞게 콜라 사이즈도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방송국에서의 경험뿐 아니라 그 시간을 떠올리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데요.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아름다웠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라고 하면 아마 저는 그 8개월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많이 제가 살면서 들어봤던 나라가 미국이었거든요. 근데 처음 이제 미국에 왔고 거기서 8개월을 살면서 내가 느낀 건 참 모든 게 아름답고 예쁘고 너무 좋다. 문화도 좋고,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이제 마주치는 사람, 눈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과 이제 인사를, 아침 인사를 하고요. 저는 그런 풍경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DC의 그 풍경이 굉장히 유럽풍 살짝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미국이 아니라 DC는 좀 다른 미국의 도시 같아요, 보면. 그런 풍경도 너무 좋았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고, 복잡하지 않았어요, 도시가. 그런 것들,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저는 그런 풍경들도 너무 좋았었고, 그리고 가장 감명 깊었던 거는 미국에서는 모두가 이름을 불러요. 나이에 상관없이 할아버지한테도 이름을 부르고 작은 아이도 이름을 부르고 그런 걸 보면서 여기는 수평구조구나. 뭐 언니, 오빠, 뭐 아저씨, 삼촌,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 그런 사회적인 지위에 따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레벨이 지어져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수평 구조구나 라는 게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20대 나이에 대학생으로서 미국을 경험했던 시간은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에서 살고 싶다는 이유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 돌아간 이후에 제일 많이 한 생각은 빨리 다시 돌아가고 싶다. 어떻게든 다시 미국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했어요. 그때 8개월이 너무 아름다웠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또 저랑은 너무 잘 맞았어요. 미국 문화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미국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가장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졸업을 한 후에는 취업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한국에서 2년을 더 있었죠, 대학 졸업하고. 그런 거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마 그 주변의 기대에 아마 부응하고 싶었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아쉬움과 그리움을 묻어두고 은행에서 한국 사회 초년생으로 경력을 쌓게 된 이현서 씨. 연서 씨가 미국에 오게 된 두 번째 배경과 이유에는 대학 시절 만났던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VOA 뉴스 잠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로 이야기 미국사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79년 10월 26일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합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는 18년간 권좌에 있으면서 1인 집권의 권위주의를 계속 강화해 나갔습니다. 특히 헌정질서를 파괴하면서 1972년 10월에 등장한 유신체제는 억압적인 비민주적 정치를 심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은 방조제 준공 행사에 참석한 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 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 최측근들과 연회에 참석했고 연회 도중 김재규가 미리 준비해놓은 권총으로 박정희 대통령에게 총탄을 발사한 것입니다. 김재규는 체포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직후 최규화 과도정부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10월 말 군부 고위층은 유신헌법의 폐기를 결정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무너졌으며 전두환 정권이 수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1955년 10월 26일 베트남 공화국 남베트남이 수립됩니다. 1945년 베트남에서 일본이 물러나자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민, 월맹이 베트남 북부를 장악하고 베트남 민주공화국 북베트남을 세웠습니다. 북부에 중국군이 주둔했으나 베트민을 막지 못했고 남부는 영국군이 점령하고 구종주국인 프랑스에 넘겨줍니다. 프랑스는 북베트남을 재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상대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프랑스는 베트남 남부에 베트남국이라는 대리 정권을 세워 베트남 북부를 장악하려 했었으나 실패하고 제네바 협정을 맺음으로써 프랑스는 손을 떼고 남베트남, 베트남국은 독립합니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으로 인해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됩니다. 이후 1955년 베트남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으며 왕정 폐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명목상 시행하고 1955년 10월 26일 응오딘 GM을 대통령으로 한 베트남 공화국이 선포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의 주파수 변경 안내입니다. 매일 세 차례씩 보내드리는 비오에이 방송은 오는 10월 31일부터 다음과 같이 주파수가 바뀝니다. 한반도 시간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전체를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800, 9985, 1157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 방송은 2시부터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보내드립니다.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에 변함없는 애청 바랍니다.